KBS 라디오 고전 읽기.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낭독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BS 고전읽기 서혜정입니다. 지난 한 주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통해서 순수한 휴머니즘을 느끼셨죠? 이번 주부터는요.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낭독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젊은 선원이었던 에드몽 당테스의 복수와 사랑을 중심으로 한 파란만장한 삶을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인사드릴게요. EBS 성우 이민규 씨, 김수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명연기가 기대되는 분입니다. 인천시립극단 배우 서창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시립극단의 서창희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시죠?
예, 예.
지난번에 어떤 낭독 때 오셨었죠?
저번에 동물농장 때 왔었죠.
아, 동물농장 때 오셔서 무슨 동물 하셨어요?
아, 그때는 짤막하게 했는데요.
네.
그때 돼지 두 마리였던 것 같아요.
돼지 두 마리. 네. 네. 참여 방법 민규 씨랑 수영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고전 읽기를 더 재밌고 유익하게 즐기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를 치신 후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송파구가 주최하고 EBS가 주관하는 제1회 K-스토리팝 콘테스트가 오는 11월 8일 서울올림픽홀에서 개최됩니다. 접수 기한은 8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EBS 홈페이지로 접수하시면 되세요. 창작곡의 형식과 장르에는 제한이 없고요. 가사 내용을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K-팝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7833번님께서 벌써 오셨어요. 백작하면 저는 아수라 아니면 드라큘라밖에 몰랐는데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소설도 있군요. 행복한 마음으로 낭독 잘 들을게요. 고전읽기 만쉐이 하고 하트 3개나 찍어주셨어요. 네, 몬테크리스토 백작 지금부터 바로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1815년 2월 24일 프랑스 마르세유 항구는 구경 나온 사람들로 붐볐다. 전망대에서 이탈리아의 나폴리에서 돌아오는 파라옹호의 입항을 알리는 신호를 올렸던 것이다. 긴 항해를 끝낸 범선 파라옹호는 세 개의 돛대를 세우고 돛가득 바람을 받으며 항구를 향해 서서히 들어오고 있었다. 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아, 배가 왠지 활기가 없어 보이는 건 그래?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는 게 아닐까?
겉으로 보기에 배는 아무 이상이 없는 듯했다. 그러나 물을 가르는 배의 모습은 어딘지 활기가 없고 슬퍼 보이기까지 했다. 파라옹호의 선주 모렐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재빨리 보트에 올라 말했다.
어서 파라옹호 쪽으로 가자.
모렐이 탄 보트가 파라옹호 가까이 다가가자 아까부터 갑판에서 선원들에게 이것저것 민첩하게 지시하던 청년이 배의 난간으로 달려왔다. 훤칠한 키에 맑고 검은 눈과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가진 그 청년은 20살이 채 안 돼 보였다. 그러나 침착한 태도와 강한 의지가 어린 그의 표정은 어릴 때부터 위험과 싸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굳센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봐 당테스! 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어째서 이렇게 배 전체가 침울해 보이지?
선주님, 놀라지 마십시오.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항해 중에 르클레르 선장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 어쩌다가 그렇게 됐단 말인가? 바다에 떨어졌는가?
아닙니다. 뇌막염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런... 르클레르 선장은 용감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그래, 화물은 무사한가?
예, 안심하십시오. 다른 것은 모두 무사합니다.
수고가 많았네, 에드몽 당테스.
모렐의 얼굴은 일단 안심하는 표정이었다. 그러자 당테스가 말했다.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폴리 항구를 떠난 지 한우 만에 병이 나셔서 사흘을 앓다가 돌아가셨어요. 시신은 늘 하던 대로 그물 침대에 싸서 엄숙하게 수장했습니다. 물론 부인께 전해드리기 위해 훈장과 칼은 가져왔습니다.
아, 자네가 일을 잘 처리했군. 애석한 일이긴 하지만 어쩌겠나.
어쨌든 올라오시지요. 선주님, 당글라르도 만나보셔야죠.
모렐은 당테스가 던져준 굵은 밧줄을 잡고 익숙한 솜씨로 갑판으로 올라갔다. 그는 먼저 회계 담당 선원인 당글라르를 만났다. 26살쯤 된 그 청년의 어둡고 교활해 보이는 표정은 비뚤어진 심성을 역력히 드러내주고 있었다.
소식 들으셨겠지만 정말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일세. 아무튼 수고가 많았네.
모렐은 갑판에 버티고 서서 선원들에게 닻을 내릴 위치를 정해주고 있는 당테스의 믿음직스런 모습을 보면서 말했다.
그래도 에드몽 당테스가 있으니 정말 다행일세. 선장직을 맡길 만하니 말이야.
순간 당글라르의 눈에 질투와 증오의 빛이 스쳤다.
아, 글쎄요. 돌아오는 길에 엘바섬에 들러 하루 반이나 허비한 일은 아무래도 올바른 판단이었단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만.
엘바섬에서 하루 반을 머물렀다고? 당테스가 왜 그런 일을 했지?
모렐은 얼굴빛이 변했다.
이봐 당테스, 이리 좀 와보게.
닻을 내린 당테스가 모렐 쪽으로 걸어오자 당글라르는 슬쩍 자리를 피했다.
자네, 엘바섬에서 배를 멈춘 건 무슨 이유였나?
그건 르크르르 선장님의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선장님께서 제게 상자 하나를 주시면서 엘바섬에 나폴레옹 황제의 부하인 베르트랑 장군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그래서 섬에 들러서 베르트랑 장군을 뵙고 왔습니다.
당테스의 태도는 침착하고도 공손했다. 모렐은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폴레옹 황제도 뵈었나? 어떻게 지내시던가?
네, 건강하셨습니다.
자네, 폐하를 만난 이야기는 자네 신상에 화가 미칠지도 모르니까 함부로 발설하지 말게.
네, 알겠습니다.
당테스가 자신의 임무를 위해 자리를 뜨자 당글라르가 다시 모렐에게로 다가왔다.
저 에드몽이 편지 얘기도 하던가요? 사실은 선장실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무슨 편지를 전하라는 것 같더군요.
편지 이야기는 없었다네.
아,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건지도 모르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당테스가 분주하게 검역일이며 세관일을 모두 끝내자 모렐은 그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죄송합니다, 선주님.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먼저 아버님을 뵈어야겠습니다.
그렇구만. 당테스, 자넨 역시 효자야. 게다가 급히 만나야 할 사람이 또 한 명이 있지. 카탈루냐 마을에서 자네를 기다리는 아리따운 아가씨 메르세데스 말이야.
당테스는 쑥스럽게 웃었다.
그런데 혹시 르클레르 선장이 내게 전하는 편지 같은 건 없었나?
없습니다. 아, 선주님, 제게 2주쯤 휴가를 주셨으면 합니다.
오, 당테스, 자네 드디어 결혼식을 할 모양이구만. 축하하네.
감사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파리에 잠깐 다녀올까 합니다.
좋아, 쉬고 싶은 대로 쉬게. 배에 짐을 푸는데도 6주는 좋게 걸릴 테고 석 달 안으로 배를 탈 일은 없을 테니까. 예, 하지만 석 달 후엔 돌아와 있어야 하네. 파라옹호가 선장 없이 떠날 수 없지 않나.
모렐은 당테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러자 당테스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다.
네? 선주님, 절 선장으로 임명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런, 선장이 되는 건 저의 꿈입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됐네, 에드몽 당테스. 자네 같은 사람은 하느님이 돕는 법이네. 어서 가서 아버님과 메르세데스를 만나도록 하게.
그럼 휴가를 떠나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네. 잘 다녀오게나.
감사합니다.
모렐은 서둘러 돌아가는 당테스를 흐뭇한 얼굴로 바라보았고 그 뒤에서 당글라르 역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은 전혀 다른 표정을 담고 있었다. 에드몽 당테스는 곧장 카탈루냐 마을의 메랑거리로 달려갔다. 그는 어느 낡은 건물의 어두운 계단을 6층까지 단숨에 뛰어올라갔다. 집안에서는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창가에 화초를 다듬고 있었다.
아버지!
당테스는 뒤에서 노인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아들의 팔에 안긴 노인은 몸을 떨고 있었다.
아버지! 어? 아버지,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에드몽. 너무 반가워서 그런다. 그동안 별일은 없었겠지.
그는 아버지에게 항해 중에 르클레르 선장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자기가 곧 선장이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했다. 선장이 될 거라는 말에 노인은 무척 기뻐했지만 너무나 힘이 없어 보였다.
아버지,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기운이 나도록 포도주라도 한 잔 드세요. 어디에 두셨어요?
얘야, 포도주는 다 떨어졌단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지다뇨? 제가 떠날 때 200프랑을 드렸잖아요.
그랬지. 하지만 이웃의 가드루스가 어찌나 빚도축을 하든지 내가 다 갚아버렸다.
네? 140프랑을 갚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돈 60프랑으로 석 달을 사셨다는 건가요?
나야, 돈이 조금만 있어도 살지 않니?
이런... 아버지,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괜찮다. 이제 네가 돌아왔으니 됐다.
그때 층계를 올라오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들어온 사람은 얼굴에 수염이 가득한 카드로스였다. 양복점을 하고 있는 그는 한 손에 옷감을 들고 있었다.
에드몽, 반갑네. 옷감을 사러 항구에 갔다가 자네 소식을 들었지. 곧 선장이 된다지?
카드루스 씨, 돈을 빌려주셔서 고마웠습니다.
에드몽이 굳은 얼굴로 인사를 하자 노인은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 아들에게 말했다.
얘야, 넌 어서 메르세데스에게 가보거라. 그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네, 아버지. 그럼 가서 만나보고 오겠어요?
당테스는 아버지에게 키스하고 황급히 계단을 달려내려갔다. 잠시 후 카드루스도 노인의 방을 나와 근처 골목의 모퉁이로 갔다. 그곳엔 당글라르가 기다리고 있었다.
오, 그래. 녀석을 만나보았나?
에드몽 방금 메르세데스에게 갔어. 선장이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겠지. 그런데 메르세데스는 요즘 다른 녀석과 어울리는 것 같던데.
뭐라고? 그게 누군데?
메르세데스와 친척간이라지. 암튼 그자가 메르세데스에게 푹 빠져있어.
아하, 그거 참 재미있구만.
시영씨 야비한 웃음 좋았어요. 네, 프랑스 마르세유 항구로 입항한 파라옹호의 선주 모렐이 젊은 선원인 당테스를 매우 아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같은 선원인 당글라스가 당테스를 질투하면서 당테스를 몰락시킬 계획을 하고 있는 듯해요.
당테스가 함정에 빠질 것 같아서 되게 걱정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수영씨 당테스의 연인인 메르세데스 연기할 거죠?
아, 예. 곧 나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기대합니다.
화면으로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부족합니다.
자, 여기서 네, 우리가 퀴즈를 또 낼 시간이죠?
네네. 제가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훗날 몬테크리스토 백작유대는 에드몽 당테스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
네네. 낭독증에 나왔는데.
네, 처음 부분에 나왔어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대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김보현님께서요. 뭔가 의심스럽네요. 당테스가 선장되는 것이 기뻐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내용이 너무 궁금하고 물음표 두 개나 찍어주셨어요. 다들 궁금하죠? 우리 모두 궁금해요.
네,
그렇죠?
궁금해 죽을 것 같아요.
네. 자, 궁금함을 가지고 수영씨 네. 첫 곡 뭐예요?
유승우가 부릅니다. 헬로.
유승우의 헬로 들으셨습니다. 낭독 이어갈게요. 카탈루나는 오래전 에스파냐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정착해서 사는 마을이다. 에스파냐 풍으로 꾸며진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가 어부였다. 그날 카탈루냐 마을의 한 집에는 긴 머리에 부드러운 눈을 가진 한 아가씨가 벽에 기대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키가 크고 22살쯤 돼 보이는 젊은이와 뭔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메르세데스, 이제 곧 부활절이 돌아오는데 그때 결혼하는 게 어때? 대답해봐.
젊은이의 말에 그녀는 약간 눈살을 찌푸린 채 단호하게 말했다.
페르난! 100번이라도 다시 대답해드릴게요. 난 오빠와 결혼하지 않아요. 난 에드몽 당테스와 결혼할 거라고요.
기가 막히는군. 10년 동안 줄곧 너와 결혼하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내 일생의 유일한 목적인 이 희망을 여지없이 무너뜨려버리다니.
하지만 내가 오빠에게 그런 희망을 갖게 한 적은 없어요. 난 에드몽을 사랑한다고 늘 말해왔잖아요.
메르세데스, 난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거야. 두고 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와 결혼할 테니.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에드몽 당테스 한 사람뿐이에요. 에드몽이 아닌 그 누구도 내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언제까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할 거란 말이야?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요.
만약에 그가 죽어버린다면 어떡할래?
만약 그이가 죽는다면... 나도 따라 죽을 거예요.
메르세데스!
바로 그때 밖에서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메르세데스는 소리치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에드몽 당테스가 왔어요. 그이는 날 잊지 않았어요. 저기 저렇게 와 있는 걸 좀 보세요.
에드몽 당테스와 메르세데스는 만나자마자 서로를 힘껏 껴안았다.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아무 말도 필요 없는 듯했다. 잠시 후 페르낭을 발견한 당테스가 조금 당황한 얼굴로 말했다.
메르세데스. 이런, 내가 실례를 한 것 같네. 이분은 누구지?
저의 사촌오빠 페르낭이에요.
당테스는 그 남자를 본 순간 섬뜩한 느낌을 받았다. 페르낭의 눈에 감출 수 없는 증오의 빛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메르세데스를 사랑한다는 것을 한눈에 눈치챘지만 당테스는 정중하게 악수를 청했다. 페르낭은 마지못해 악수를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괴로움에 못 이겨 정신없이 달려가는 페르낭을 누군가가 불러세웠다.
친구! 우리와 한잔하는 게 어때?
그들은 바로 카드루스와 당글라르였다. 페르낭은 쓰러지는 듯이 그들 곁에 주저앉았다.
가엾은 친구. 자, 한 잔 받게.
카드루스가 좀 취한 듯 페르낭에게 술을 권한 후 당글라르에게 말했다.
이 친구가 바로 메르세데스에게 푹 빠져있는 사내라네. 근데 메르세데스의 마음엔 파라옹호의 1등 왕에서 에드몽 당테스뿐이니 얼마나 괴롭겠나.
페르낭은 길게 한숨을 쉬며 투덜댔다.
그놈이 곧 메르세데스와 결혼한다는 생각을 하면 미칠 것만 같아요.
그러자 당글라르가 말했다.
아이고, 진정하게. 내 말 한마디면 에드몽 당테스도 끝장날 인물이지.
네? 당테스를 망하게 할 방법이 있단 말인가요?
귀가 솔깃해진 페르낭이 말꼬리를 잡고 늘어졌다.
당테스가 이번 항해에서 엘바 섬에 들렀다는 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지. 그가 보나파르트 당원이라고 누군가 밀고 한다면 말이야. 어디 내가 한번 시범을 보여줄까?
당글라르는 흰 종이를 꺼내 평소와는 달리 왼손으로 편지를 써내려갔다.
검사님,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돌아온 파라옹호의 1등 항해사 에드몽 당테스는 보나파르트 당원이 확실합니다. 그는 이번 항해 중에 엘바섬에 들러 나폴레옹을 만났습니다. 그를 체포해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당글라르는 자기가 쓴 편지를 페르낭의 눈앞에 대고 나풀나풀 흔들면서 말했다.
뭐, 이 정도면 당테스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하겠지? 누가 밀고 왔느냐가 문제지.
당글라르는 페르낭의 눈앞에서 편지를 살짝 구겨 길모퉁이로 던져버렸다.
자 그럼 우린 마르세유로 돌아가세.
잔뜩 취한 카드루스를 부축하고 걸음을 옮기던 당글라르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아까 자신이 버린 편지를 줍는 페르낭을 보고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다음 날 당테스와 메르세데스의 약혼식이 있었다. 탁자마다 푸짐한 음식이 준비됐고 파라옹호의 선주 모레를 비롯해 휴가받은 선원들이 한껏 치장한 모습으로 와있었다. 간소하면서도 깔끔한 복장을 한 주인공 당테스의 훌륭한 모습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 빛내주었다. 선원들은 당테스의 결혼과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일제히 잔을 들었다.
부부가 될 두 사람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선주 모렐이 축하 인사를 했다. 그러는 동안 페르낭은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뭔가를 기다리는 듯 문 쪽을 바라봤고 당글라르는 그런 페르낭을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다. 이윽고 당테스는 메르세데스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여러분의 축복 속에서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그때 창가에 있던 페르낭이 무엇에 놀란 듯 눈을 찢었다. 그와 동시에 절그럭거리는 쇳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더니 출입문이 덜컥 열렸다. 허리에 혁대를 두른 경관 한 사람이 식장 안으로 들어왔고 뒤이어 무장한 군인 네 사람이 따라 들어왔다. 실내는 한순간에 물을 뿌린 듯이 조용해졌다.
검찰청에서 나왔어. 에드몽 당테스가 누굽니까?
쩡쩡 울리는 목소리였다. 당테스는 몹시 놀랐지만 침착한 태도로 다가가서 말했다.
제가 에드몽 당테스입니다만 무슨 용건입니까?
당신을 법에 따라 체포합니다.
체포한다고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명령을 수행할 뿐이요. 조사를 받으면 알게 될 거예요.
경관이 딱딱한 어투로 대답했다. 에드몽 당테스의 아버지는 경관에게 달려가 애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경관은 마음이 흔들렸는지 노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입을 열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아드님은 아마 무슨 세관이나 검역 절차를 빠뜨린 걸 겁니다. 그러니 간단한 조사만 끝나면 곧 풀려날 겁니다.
당테스는 울고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미소를 띠며 그를 진정시켰다.
아버지, 별일 아닐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당테스는 손님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차례로 악수하며 말했다.
여러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죄를 지은 일이 없으니 곧 돌아올 겁니다.
당테스는 자진해서 수갑을 차고 경관들과 함께 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마차에 올랐다.
에드몽, 빨리 오셔야 해요.
메르세데스가 흐느끼듯 소리쳤다.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려고 마차를 타고 뒤쫓아간 모렐이 돌아올 때까지 식장 안의 사람들은 영문을 알지 못한 채 술렁이고 있었다. 한참 후 모렐이 가져온 소식은 몹시 절망적인 것이었다.
에드몽은 보나파르트 당원이라는 죄명으로 체포되었다더군요.
보나파르트 당은 엘바섬의 귀향가 있는 나폴레옹을 왕위에 복위시키려는 비밀단체였다. 따라서 왕당파가 정권을 쥐고 있는 때 누구든 보나파르트 당원을 옹호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다. 당글라르는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돼가는 것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고 페르낭은 혼자 남은 메르세데스를 위로했다.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ando, como y do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quizás. 음악이 아주 좋은데요. 당글라스의 모리악이 실행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날 남편이 경찰에 잡혀간다면 참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영문도 모르고요.
그렇죠. 그렇게 어떡해요? 행복한가요?
청취자분들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결혼식 날 당황스러운 사건 이런 게 있었다 보내주세요. 없었다 말고 본인 얘기도 좋고요. 들었던 당황스러운 일도 좋고요.
네,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앞서 내드린 훗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되는 에드몽 당테스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의 정답과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정답을 맞히신 분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물 소식 있죠.
네, 오늘 고전읽기 진행자 그리고 오늘은 그 지방 공연으로 함께하지 못 한 배우 백운철 씨가 출연하는 그 연극 알리바 연대기에 고전읽기 가족 5쌍 총 10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신청받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네, 백운철 씨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출첵 여긴 충주 다사랑 장애인센터 공연입니다. 고전읽기 잘 듣겠습니다 하고 듣고 있네요 지금.
보고 싶어요.
김종희님도요. 뭔가 사람들을 빠지게 만드는 고전읽기 더운 오늘 그늘에서 고추 따며 듣는데 오 정말 좋으네요. 장렬하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늘에서 고전읽기 듣는 이 순간 너무 행복해요 하고 글 올려주셨어요. 손세아님도 글 올려주셨어요.
예, 말복 더위에 정전 걱정에 지치는 오후 시원해지는 고전읽기 속으로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복이에요.
아, 오늘 말복.
네, 오늘 말복.
네, 말복이에요.
오늘 닭은 좀 드셨나요?
아, 아직이요. 저녁에 먹어야죠. 네, 다음 곡은 우리 민규 씨가 소개해 주실래요?
네, 김종서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구속.
여러분은 지금 EBS 라디오 고전읽기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듣고 계십니다. 한편 에드몽이 검찰에 체포되던 시각 마르세유의 한 화려한 건물에서는 젊은 검사 빌포르와 르네 약혼식이 거행되고 있었다. 빌포르는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었고 약혼녀 르네는 후작의 외동딸로서 어마어마한 유산 상속이 약속된 아가씨였다. 그러나 빌포르에게는 남모르는 고민이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 누아르티가 보나파르트 당원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빌포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미래도 한순간에 망가지고 말 것이었다. 지체 높은 귀족들이 참석한 약혼식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빌포르에게 종이 쪽지 하나가 전달됐다. 쪽지를 읽은 빌포르는 축하객들과 걱정스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약혼녀에게 말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생겨서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아르네, 곧 다녀오리다.
밖으로 나온 빌포르의 얼굴은 지금까지의 온화함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 검사라는 직책에 어울리는 엄숙한 표정이었다.
관련 서류와 압수한 편지는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
뭘 하는 자인가?
마르세유 모렐 회사의 선원입니다.
빌포르가 부하와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파라옹호의 선주 모렐이 달려왔다.
빌포르 검사님, 뵙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실은 제 배의 1등 항해사인 에드몽 당테스가 체포되었습니다만.
압니다. 지금 그 일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청년입니다. 무언가 오해가 생기듯 합니다.
죄가 없다면 풀려나겠죠.
빌포르는 사무적인 태도로 말했다. 이윽고 밀실에서 당테스를 만난 빌포르는 서류를 훑어본 뒤 위협하듯한 자세로 의자에 앉아 신문을 시작했다. 그가 이름과 직업, 나이를 묻자 당테스는 공손하게 대답했다.
체포될 당시 뭐라고 있었지?
약혼 피로연을 열고 있었습니다.
당테스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지금 자기 앞에 앉아있는 빌포르 검사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메르세데스의 환한 얼굴이 너무나 보고 싶어졌다.
약혼 피로연을 열고 있었다고?
그렇습니다. 3년 전부터 사랑해온 여자와 결혼하려고요.
빌포르는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다가 다시 날카로운 표정으로 당테스를 쏘아보며 말했다.
나폴레옹 밑에서 군에 복무한 일이 있나?
제가 해군에 막 입대하려고 했을 때 이미 나폴레옹은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래? 자네의 정치적 의견이 과격하다고 들었는데 자네의 정치적 의견을 말해보게.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정치적 의견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약혼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레일 씨를 도와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마음만 갖고 있을 뿐입니다.
혹시 자네 주위에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나?
아니요. 주위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왔습니다.
아, 하지만 자네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건 이 밀고장이 누구의 글씨체인지 알 수 있겠나?
빌폴은 밀고장을 당테스 앞에 내밀었다.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것 같군요. 글씨체를 바꿔 쓴 듯합니다.
아, 자, 그럼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솔직히 대답하게. 이 밀고장의 어느 부분이 사실인가?
파라옹호가 나폴레에서 떠난 후에 3일째 되던 날 르클레르 선장이 죽었습니다. 선장은 저에게 엘바섬에 들러서 베르트랑 장군을 만나달라는 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바섬에 들렀지요. 베르트랑 장군은 제게 편지 한 통을 주면서 파리에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 휴가를 얻어 파리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당테스는 솔직하게 얘기했다.
그 편지는 파리에 누구에게 가는 것이었나?
코코 에론 거리 13번지 누아르티에 시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아르티에라고?
빌폴은 깜짝 놀랐다. 그러고는 황급히 서류 속에서 문제의 편지를 꺼내어 읽어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렸다.
아, 만약 저 친구가 이 편지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 그리고 누아르티에가 내 아버지라는 걸 안다면 난 끝장이야. 영원히 끝나는 거라고.
빌퍼르는 가능한 한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물었다.
자네, 이 편지의 내용을 알고 있나?
멕시코, 저는 모릅니다.
빌퍼르는 그제야 안심한 듯한 얼굴로 편지를 벽난로에 던져넣었다. 편지가 완전히 다 타서 제가 된 후 그는 당테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보게. 유일한 증거물인 편지를 완전히 태워버렸네. 이제 자네는 의심받을 이유가 없지.
검사님, 정말 자비로운 분이시군요.
당테스는 감격해서 말했다. 빌퍼르는 싸늘한 얼굴로 서류에다 무엇인가 쓰고 나서 서명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러 경관을 부른 뒤 귀의 말로 무엇인가 수군거렸다. 경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람을 따라가게.
방문이 닫히자 빌퍼르는 맥이 빠진 듯 의자에 앉아서 중얼거렸다.
맙소사, 정말 큰일 날 뻔했군.
네, 청취자분들 글 소개해드릴게요. 결혼식 때 당황했던 일들. 2165번님.
네, 주례 선생님과 아버지, 사회자 모두 결혼 10분 전에 도착했었어요. 입술이 바짝바짝 탔답니다.
왜 그러셨을까? 차가 막혔나? 네, 그리고 3068번님.
네, 3068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결혼을 며칠 앞두고 눈을 다쳐서 선글라스 끼고 결혼식 올렸어요.
좋아. 네. 그리고 황남선님.
예, 평소 화장을 안 하다 보니 신부 화장한 제 모습을 사람들이 몰라봤어요. 심지어 아버지조차 아버지하고 불렀더니 아버지가 누구시오 했답니다.
네. 그리고 현혜자님은요, 결혼식 때 남편이 키가 너무 작아서 면사포를 벗기지 못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며 많이들 웃었답니다. 지인이 나와서 제 머리를 푹 숙여주었죠. 아, 빨리 숙이셔야 지금. 참.
정말 재밌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유, 재밌네요. 자, 몬테크리스토 백작 낭독 바로 이어갈게요. 빌퍼르 검사의 방을 나온 당테스는 어두워질 때까지 감방에 갇혀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부둣가로 끌려갔다. 부두의 등불 밑에는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당테스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어디로 데려가는 거냐고 몇 번 물었지만 병사들은 대답해 주지 않았다. 당테스를 태운 작은 배는 빠른 속도로 부두에서 멀어졌다.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돛을 올렸다. 방향이 바뀌자 갑자기 육지의 불빛이 보이지 않았다. 당황한 당테스는 경비병에게 다가가 다시 한번 애원했다.
저기, 지금 도망갈 처지도 못 되니 어디로 가는지나 좀 알려주십시오.
에이, 눈을 가른 것도 아니고 마르세유 항구를 처음 떠난 사람도 아니니 어딜 가는 건지 짐작이 갈 텐데.
아무래도 짐작이 안 가는군요.
당테스는 몸을 일으켜 어둠 속에서 배가 가고 있는 방향을 자세히 바라봤다. 그러자 놀랍게도 거기엔 험한 바위 위에 우뚝 서 있는 이프성이 보였다. 기괴한 모양과 분위기가 무서운 공포를 자아내는 이 부성은 300년 전부터 무시무시한 전설이 전해지는 공포의 감옥이었다. 그 순간 당테스의 얼굴은 단두대를 발견한 사형수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저건 이 부성이 아닙니까? 중대한 정치범 수용소인 저곳에 나를 가둔단 말입니까?
우리는 명령을 수행할 뿐이오.
병사는 차갑게 말했다. 당테스는 번개같이 재빨리 바다로 뛰어들려고 했다. 그러나 순간 그 낌새를 알아챈 병사가 그를 꽉 붙잡았다. 그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분노로 몸을 떨다가 배전에 쓰러졌다. 이윽고 작은 배가 바위섬에 닿자 병사들은 당테스를 억지로 끌어내렸다. 돌 층계를 오르니 가파른 언덕이 보였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언덕 위로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성문에 닿자 등불을 든 교도관이 당테스를 어느 감방으로 데려갔다. 귀한 냄새가 나는 그 방은 마치 눈물과 한숨의 입김이 밴 것처럼 습했다.
저 구석에 집더미가 있으니 여기서 자도록 해.
교도관은 등불을 들고 나가버렸다. 당테스는 무덤처럼 고요한 어둠 속에서 하룻밤을 지냈다.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당테스에겐 똑같은 시간이 반복될 뿐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영문도 모르고 붙잡혀서 재판도 받아보지 못한 채로 이렇게 무서운 감옥에 갇히다니. 당테스는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제발 소장을 만나게 해줘요. 부탁이요. 나는 재판도 받지 않고 들어왔단 말이오.
당테스는 교도관들이 식사를 주러 올 때마다 미친 듯 소리쳤지만 그들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한 교도관이 당테스의 외침이 성가시다는 듯이 말했다.
밤낮 똑같은 소리만 해서 날 귀찮게 하면은 앞으로 먹을 것도 안 가져다 줄 거야.
그래도 줬어. 먹을 걸 안 주면 굶어 죽는 거지 뭐. 그럼 된 거 아닌가? 나 소담만 만나면 돼.
몇 년 전에 이 방에 있던 신부 하나도 자네처럼 발광을 하다 마침내 미치고 말더군. 나중엔 자기를 내보내주면 보물을 주겠다는 헛소리까지 했다네. 그 사람은 지금 지하 감옥에 있지.
당테스는 교도관에게 자기가 이 부성에 갇혀있다는 것을 약혼자 메르세데스에게 알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교도관들은 이제 여자는 잊으라며 비웃을 뿐이었다. 너무나 화가 난 당테스는 곁에 있던 의자를 휘둘러 교도관을 위협하며 소리쳤다.
제발! 제발 소장을 만나게 해줘! 만나게 해달라고! 이대로는 미치고 말 거야.
그러나 이 소동으로 인해 당테스는 즉시 지하 감옥으로 보내졌다. 그리고 이때부터 더욱 비참한 생활이 시작됐다. 오직 여름 한철에만 창틈으로 한 줄기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는 그 방에서 당테스는 더없이 깊은 절망 속으로 빠져들었다. 당테스는 살아날 길이 없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아버지를 부르기도 하고 메르세데스를 부르기도 했다. 감옥살이는 그 자체로 고통이었고 지옥이었다. 억울한 감옥살이는 당테스의 마음을 분노로 가득 차게 했고 삶에 대한 희망마저 빼앗아갔다. 한편 당테스가 이 부성에 갇힌 지 얼마 안 되어 프랑스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당테스가 그렇게 끌려간 지 한 달 후인 1815년 3월 왕에서 쫓겨나 엘바섬에 유배됐던 나폴레옹이 섬을 탈출해서 파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나폴레옹은 보나파르트 당원들의 은밀한 활약으로 엘바섬을 탈출, 당당히 파리에 입성했다. 미리 정보를 입수한 빌보르는 그 전에 발빠르게 파리로 달려가 루이 18세를 알현하고 나폴레옹이 파리로 들어올 거라는 사실을 보고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버지 누아르띠에를 찾아가서 그 사실을 얘기했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근데 너는 그 정보를 어디에서 들었느냐?
제가 조사한 죄인이 아버지께 보내는 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편지를 제가 받았기에 망정이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긴 아버지가 원하는 세상이 오는 것도 제겐 나쁠 건 없지요.
빌포르는 비열한 표정을 지으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루이 18세가 물러나고 나폴레옹은 다시 왕위를 차지했다. 그와 함께 그동안 보나파르트 당원을 받게 한 관리들은 큰 곤욕을 치렀다. 빌포르 검사 역시 아버지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파면을 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동안 수많은 위험을 넘기며 나폴레옹에게 충성을 바쳐온 그의 아버지 누아르티에는 나폴레옹이 재집권한 100일 동안 궁중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렸다. 그 덕분에 아들 빌보르는 마르세유의 1등 검사직 자리에 앉았다. 그 무렵 모렐은 검찰청을 찾아갔다. 빌포르가 의기소침해 있을 거라고 예상한 모렐은 6주 전보다 오히려 더욱 기세 등등해진 빌포르를 보며 몹시 당황했다. 한편 빌포르는 자신을 찾아온 모렐을 알아보고는 아른채를 했다.
모렐 씨 아니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파라옹호 1등 항해사 에드몽 당테스 때문에 찾아뵌 적이 있었죠. 그 청년은 엘바섬과 관련한 문제로 고소를 당했습니다만 이제 황제께서 돌아오셨으니 그를 풀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에드몽 당테스라.
빌포르는 부지런히 서류를 찾는 신용을 하다가 문득 생각난 듯이 말했다.
이거 참 중대한 사건이군요. 내가 그 사람의 서류 일체를 파리에 보낸 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뒤 일주일 만에 그를 납치를 했답니다. 당했답니다. 안심하십시오. 아마 생트마그리트 군도의 피네롤에 있는 푸네스트렐로 데려갔을 겁니다. 이른바 국외 추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당신 배에 선장이 되기 위해 슬쩍 돌아올 겁니다.
불쌍한 당테스.
모렐 씨, 그를 빨리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리죠. 당신이 법무장관에게 탄원서를 내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꿈에도 빌포르를 의심하지 않은 모렐은 빌포르가 부추기는 대로 탄원서를 썼다. 에드몽 당테스는 열렬한 보나파르트 당원이었으며 나폴레옹의 복위를 위해 가장 노력한 사람 중 하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나폴레옹이 다시 왕좌에서 쫓겨난 후 그 탄원서가 에드몽 당테스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당테스가 곧 풀려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검찰청을 나왔다. 기회주의자인 빌포르는 이미 나폴레옹의 두 번째 몰락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모렐의 탄원서를 법무장관에게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100일 만에 나폴레옹이 왕좌에서 물러나자 자신을 두려움에 떨게 한 당테스의 죄수 서류에다 그 탄원서를 덧붙여 두었다.
민규 씨, 조민정 씨 글 좀 읽어주세요.
네, 반대로 조민정 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서창희님. 연기 너무 멋있어요. 진짜 당테스가 되신 것 같아요. 대박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진짜.
시립 연극단이 맞으신 것
같아요.
네. 김보연 씨 내용도 좀 읽어주세요.
네. 내용이 힘이 없는 약자의 울음과 분노네요. 불쌍해요.
맞아요. 네. 살면서 이런 억울한 경우, 뭐 꼭 이런 경우가 아니라, 예. 다른 형태로도 우리가 막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자, 오늘 퀴즈 정답과 당첨자 발표해 볼까요?
아, 예. 훗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되는 에드몽 당테스의 직업은 무엇이었나요가 퀴즈였는데요.
네.
정답은 선원이었습니다.
네.
네, 선원 또는 항해사 둘 다 인정됩니다.
네. 자, 그럼 정답자도 발표해 주셔야죠.
네. 278님께서 보내 주셨어요. 정답 항해사요. 제 남편이 항해사랍니다.
우와, 멋있다. 네, 멋지시다. 와. 네, 그리고 또 반디로 보내주신 분은?
네, 황남선님. 항해사요. 당테스. 순진하게 속지 말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자 정답자는 278번님 황남선님이시고요. 두 분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두 분은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문자 읽어드리는 분들은요. 당첨되신 분들은 아니고요. 내용이 재미있어서. 3068번님께서요. 뱃사람, 저도 뱃사람이었죠. 낭독에 귀 쫑긋하며 더위 날립니다. 하고 글 올려주셨어요. 또 재밌는 글 좀 더 소개해주세요.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잠시만요.
검색이 안 되세요? 그리고 6363번님도요. 1등 항해사 남편 친구들이 웨딩 사진을 보고 사기라고 연예인이냐고 아우성이었어요. 오. 네. 정답도 적어주시고 결혼 때 해프닝도 적어주시고.
네, 항해사분들이 그 부인하고 만나는 날이 되게 짧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아요. 오랫동안 항해하고 한번 이렇게.
1년에 한 3개월만 국내에 체류하시고.
그러게요.
그렇게 지내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마 그 애정이 더 애틋할 것 같아요. 같은데?
그러지 않을 수도.
네. 조민정님 글 또 읽어주세요.
오늘도 네 분 너무 멋있습니다. 다음 주면 계약해서 본방 못 듣는데 아쉽네요. 학생이신가 봐요.
네. 손경철님도 글 올려주셨어요.
네, 손경철님. 운철님은 항상 고전 읽기와 연결되어 있네요. 멋진 공연하시고 돌아오시길 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아까 글 올려주신 거 보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5842번님도요. 우와 중간중간 떠드실 때랑 책 읽어주실 때랑 목소리 반전 매력이에요. 우리 지금 떠들고 있는 거야.
토크 아니고 떠드는 겁니다.
그리고 1447번님 정답 선장. 선장이라고 하셨어요. 예, 정답이 되나요?
아까 선원이랑 항해사만 네. 선장이랑 네. 선원은 많이 다른
좀 다르게요. 네, 저희 결혼식 때 시아버지 지갑 잃어버렸다고 방송에서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객장이 웃음바다였다는.
결혼 중간에 가려고. 결혼식 중간에.
아유, 네. 3068번님 마도로스 정답을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저는 결혼을 며칠 앞두고 아까 소개해드렸죠? 눈 다치신 분, 선글라스 끼고 결혼하셨다는 분.
근데 청취자분들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에 대해서 네. 다들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봤는데, 네. 이게 지은이가 알렉산드로 듀마라는 네. 분이시더라고요. 네. 네. 알렉산드로 듀마, 저도 잘은 몰랐는데, 사실 네. 저는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영화로 한번 봤었습니다. 이게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다 보니까. 예. 또 그분이 쓰신 작품이 삼총사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알렉산드르 듀마나 삼총사를 보면은 되게 지은이가 백인일 것 같은 느낌이 확 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흑인이라고 들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기억이
흑인이구나.
있습니다.
네, 예. 네. 자, 이렇게 재밌네요. 저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내용만 봐도 네. 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굉장한 대작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네.
뮤지컬도 있고.
그러게요. 네. 자, 내일도 몬테크리스토 백작 기대해 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곡은 누가 소개해 주실래요? 제가 할까요?
네.
끝곡이 바비킹과 거미의 노래죠. 러브 레시피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전일기 서혜정이었습니다.